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 미소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16장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의 몸에 바르려고 향료를 샀다. 안식일 다음 날 곧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그들은 예수의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무덤 어귀를 막고 있는 돌을 치워줄까요? 하고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 이르러서 보니 그 큰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한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 젊은 남자는 무덤의 오른쪽에 앉아있었다. 여자들은 매우 놀랐다. 그 젊은 남자가 말하였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다. 그러나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들이 그분의 죽음을 모셨던 자리를 보아라. 자, 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예수께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너희들은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그분을 만날 것이다. 여자들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넋이 나간 채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였다.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주간의 첫날 곧 일요일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는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맨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예전에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적이 있는 여자였다. 마리아가 예수를 본 뒤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들은 매우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마리아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살아계시며 자기가 직접 예수를 뵈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시골길을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두 사람이 되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신 이야기를 전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그 뒤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없고 고집이 센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살아나신 예수를 뵌 사람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배운 적이 없는 새로운 언어로 말을 하고 맨손으로 뱀을 집어들 것이다. 그들은 독을 마셔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다.
창세기 제19장.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롯이 간절히 권함으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하겠소.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들, 제발 이러지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도록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그러나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어디 그들보다 당신이 먼저 혼 좀 나보시오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하였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이던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 쳐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크나큰 울부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렀으므로 주님께서 소돔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위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그러나 그의 사위감들은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에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그 두 사람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자마자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롯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어서 피하여 목숨을 건지시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도피하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오. 이때 롯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이 종을 좋게 보시고 저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산까지 도피해 가다가는 이 재난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만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좋소.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주님께서는 그 두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이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아버지의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남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날 밤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베들레헴 성밖 언덕에서는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부신 빛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목자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오늘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셨다. 그 소리와 함께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하늘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나셨다고 그랬지? 어서 가보세. 목자들은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들 잠든 고요한 밤에 어느 한 곳에서만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것 봐! 마구간에 불이 켜져 있어!
마구간으로 간 목자들은 말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를 도와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모으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쫓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이 온갖 죄를 짓고 모욕하는 말을 하여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을 수 없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도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너희가 좋은 열매를 얻으려면 나무를 잘 가꾸어야 한다. 너희가 가꾼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의 마음이 악한데 너희가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이 말이 되어 나오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마음에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함부로 짓거린 모든 말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의롭게 되기도 하고 죄 있다고 선고받기도 할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라는 내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에게 도전적이었습니다. 안식일 문제로 불거진 대적 행위는 통렬한 비판을 받고 마는데 이제까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만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 일상의 삶이 안식일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하는 원인이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일상을 지내며 구별된 삶으로 산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주일의 예배조차도 가치를 잃게 된다는 경고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입장에서 구약의 안식일 개념과 복음 속에서의 예배 개념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앞에 주신 말씀 속에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5절에 경고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속에서도 적극적인 순종과 참여가 되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집을 해치고 무너뜨린다는 두려운 자세임을 경계하고 계심을 오늘 계속되는 말씀에서 읽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30절의 말씀으로 소극적인 태도는 반대자요 해치는 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모임의 최소 단위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복음에 적극적인 순종에 참여가 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방해자로 역할할 수 있음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니라 25장 45절에 라는 주님의 말세적 가르침은 역시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교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하신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지나치기 쉬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땅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함께 감당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때로 주님의 요청에 응하지 못할까? 그것은 언제나 나의 삶의 과제에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이는 일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났다면 어떤 일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응답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못난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은혜 주신 것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차후로 미룰 때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의 둘째 자리에 만족치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는 단순히 나 혼자 참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과 모으심에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해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31절에서 32절을 중심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사죄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두려운 음성입니다. 사죄의 감격은 얼마나 크고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그런데 사람을 죽인 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간음한 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강도 짓을 한 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쐐기를 박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로마서 6장 15절에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깨닫지 못하다가 복음을 듣고 회개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심지어 말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사죄될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것,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정말 구원 얻지 못할 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조차도 참남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1절에 공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참으로 참남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24절에 하는 행위 자체가 성령을 회방하는 참남된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안다고 하는 저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대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귀신의 죄악된 행위로 욕되게 모욕하는 자세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요 말이었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서 안에서 감동을 주심으로 복음은 전해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거역하고 비방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성을 말씀과 성령의 감화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도 거역하면 그런 사람에겐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33절에서 35절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선하고 악함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내용의 확인이십니다. 사람들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것이 가져올 결과가 진실을 가리게 될 것이라고 교훈하십니다. 때로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를 가리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서 행하시는 선한 구원의 역사를 마귀의 왕을 힘입어 행한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다는 가르침이십니다. 말이나 평가라도 바르게 하라 하시는 가르침이죠. 나무가 그 열매로 판명되는 것처럼 행하시는 선한 행동들이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모욕하고 회방하기를 서슴지 않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 일반 사람들의 세계에서도 옳지 않음을 지적하시지만 완악한 저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될 수 없는 저주스러운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4절, 35절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대단히 두려운 말씀으로 들립니다. 모든 사람의 언어 생활은 속에 가진 것의 표현이라는 말씀이고 특히 마음에 가득 담고 있는 것들이 넘쳐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어느 생활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 일면에서 볼 때 이것은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월을 지내면서 무엇을 쌓아왔는가가 어느 생활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천국을 쌓아온 자는 천상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말할 것이고 아무리 수년을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악을 쌓아온 자라면 바리새인들처럼 독설을 내뱉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두려운 경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36절 37절에서 나의 한 말은 반드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생각하는 것은 더욱 긴장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현실의 언어 생활이 심판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어 생활에 있어서는 대단히 독선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러한 자세에 무서운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거든요. 나중에 내가 한 말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세상적인 악의를 가득 가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으리라는 두려운 음성을 듣는 겁니다. 대개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면 언어 생활에 있어서 몇 가지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것인가?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인가? 상대에게 유익한 것인가?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이런 판단으로 언어 생활을 한다면 심판 때에 정죄받을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죄성에 자신을 의지하는 것보다 희생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삶이라면 늘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re's a lighthouse on the hillside that overlooks life's sea. When I'm tossed about, it sends out a light so that I might see.
And the light that shines in darkness now is safe that lit us all. If it wasn't for the lighthouse, my ship would be no more, and I thank God for the lighthouse. I owe my life to Him, for Jesus is the lighthouse, and from the rocks of sin He has shone a light around me that I could clearly see. If it wasn't for the lighthouse, where would this ship be?
Everybody that lives about us said, tear that lighthouse down, for the big ships don't sail this way anymore. There's no use of it standing round. And then my mind goes back to that stormy night when just in time I saw the light. Yes, the light from that old lighthouse that
that stands up there on the hill, and I thank God for the lighthouse. I owe my life to Him, for Jesus is the lighthouse, and from the rocks of sin He has shone a light around me that I could clearly see. If it wasn't for the lighthouse, where would this ship be? And I thank God for the lighthouse. I owe my life to Him, for Jesus is the lighthouse, and from the rocks of sin He has shone a light around me that I could clearly see. If it wasn't for the lighthouse, tell me, where would this ship be?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장 11절 상반절과 중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범죄인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제안하는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쭉 들으신 분은 제가 서론이 길다 뭐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아주 부족한 지혜와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는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론이 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보아야 한다 하는 말을 농담처럼 하곤 하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말의 구조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등과 달리 끝부분을 잘 들어야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어렵고 번역문을 읽을 때 가능하면 원문과 영어 번역문을 함께 읽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언어 사이에 차이가 크니까요. 저는 이 방송이 우리 각자가 인생길을 충실히 걷다가 잠깐씩 만나서 잠언에 담긴 지혜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에 제가 자꾸 히브리어 본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성경이 주로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통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자는 제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만약에 그러한 제안이 있으면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이나 영어 번역본으로 보면 11절 맨 앞에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지만 우리말 번역으로 읽으면 14절 맨 끝에 가야지만 뭐뭐 할지라도 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하는 이 짧은 묵상 시간은 성경을 읽기 위한 아주 짧은 준비 시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적어도 한 단락 전체가 눈에 들어오도록 성경을 꾸준히 읽으실 때 그 말씀에 담긴 의미가 명확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그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공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늘 염두에 두시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조금씩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잠언 1장 11절 본문 앞부분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자. 네,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친구들 하니까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보던 광경이 떠오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다소 피곤하기도 합니다만 한 가지 좋은 점은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굳이 관찰하려 하지 않아도 여러 연령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버스나 기차에서 보게 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친구분들과 함께 나선 길에서는 몹시 들떠 계신 모습을 자주 봅니다. 젊은 사람은 더하죠. 친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느낄 수 없는 유대감을 친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 물든 친구는 우리라는 말을 써서 죄의 길로 유혹합니다. 상대방 친구에게 이 우리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하는 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개념을 비틀어버립니다. 악한 친구들이 함께 가서 같이 하자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육식동물이 사냥감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무리를 지어 하는 행동에 이처럼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은 철저히 계산된 악을 실행에 옮기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네, 살인을 하자는 제안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살인까지 할 사람은 아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흉폭한 사람은 사실 우리 주변에 그리 많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보시는 시각은 우리의 상식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살인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즉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를 품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 즉 모욕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이것이 살인과 미움과 모욕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직접 빼앗지 않더라도 극도의 분노를 품고 상대를 대한다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으면서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즉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네, 나이가 많은 사도 요한은 신앙의 후배들을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죄에 빠진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서 남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악행의 길로 접어들면 안 되지요.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사람은 악한 일을 하지 않는 단계에서 선을 행하는 단계로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삶의 단계를 옮겨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지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용서받아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은 죄 많은 친구들의 제안은 12절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잠언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묶어 읽으면서 잠언 속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주고자 한 죄인들의 속성과 죄의 실체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우리 사이의 우정, 의리, 뭐 이런 소중한 말들이 정말 소중하게 나와 친구의 삶에 꽃을 피우려면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 안에 그분의 지혜가 더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지창조, 노아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하나님을 자녀답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항상 인도하시고 도와주소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공의가 외면받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이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